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내 삶의 행복을 건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2019년은 좀 더 특별하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축복이 쏟아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막 그 눈에 보이고 막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똑같아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범을 거부합니다. 일상을 깨트리자. 똑같은 일상을 깨트리자.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막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발전이 있습니다. 이 2016년에 2019년에 여러분의 새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행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인풋이 없이는 아웃풋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투자가 없이는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심는 것이 없이는 거두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오직 이 세상적인 일, 육체적인 일, 잠시 있다 사라져갈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에만 나를 투자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면 거기로부터 썩어질 것만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항상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위대한 비전을 심으면 여러분이 거기로부터 영생을 얻고 또 이 땅의 삶에서도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 2019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2019년도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잘 건설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행복은 교회와 함께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 내면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은 교회와 함께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우리가 잘 알죠. 불러냄을 받았다. 많은 세상의 무리들 속에서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백성들만 불러 모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이 되어서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유기체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은 남을 미워하거나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행동 속에서 혹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저 사랑하는
이 교회 멤버가 마음 아프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결정해도 안 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결정들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것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뭐 사이비 종교 뭐 무당 이런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 뭐 귀신이 뭐 사주팔자 우리는 거기에 자유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어주어서 이 기도가 나오는 성도는 자유합니다. 율법에서도 자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마지막 죽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천국으로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킴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은혜의 법이 그 사람을 통치합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왔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율법의 사고가 작용을 합니다. 거룩해야 되고 뭐 이혼도 안 해야 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걸로 다 하죠.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지 않냐 하면 저 사람은 글렀어 이런 판단이 나오죠.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요. 만약에 율법주의적인 판단으로 여러분을 율법으로 다 판단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은혜의 법, 은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장로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2019년도에 뭐 여러 부류의 사람을 보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와 함께 우리는 성장을 하고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60, 70, 80, 90, 100살도 꿈꿀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섬기게 되고 서로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편 37편 22절과 2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압니다. 그들에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결과 그 의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 성도에게는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심을 것은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여러분도 어렵지만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201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그와 같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니까. 아, 저는 뭐 때문에 걸렸고, 아, 저는 뭐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걸렸고, 막 판단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매장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육체의 욕망,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첫 번째가 에고이스트죠. 에고이스트, 에로스, 나의 이익, 나의 육체적인 쾌감,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막 똑똑해야 되고 막 명문대 나와야 되고 머리 잘 쓰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육체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만 인생의 끝부분에 가면 아 감옥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불쌍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아, 세상적인 지식이 모르겠어요. 저희 우리 교수님은 좀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어서 아는 것은 막아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은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성령님, 제게 충만 역사하시고 나의 생각을 통제하시고 나의 사고를 통제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 내 욕심이 살아나려고 하면 성령이 꽉 막아버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읽어야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성령님은 내게 깨달음을 주시죠. 아, 이렇게 내가 그 교만해서 안 되겠고 인간이란 참 헛된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읽는데 참 인생은 헛되고 짧은 거예요. 그 짧은 거에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영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의 사고를 사모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제 경험으로는 찬송 부르는 것이 또 성령이 충만하더라고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토요일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한 30분 찬송하고 기도로 문을 열기 위한 찬송을 30분 하고 나머지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2시간, 3시간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면서 먼저 찬양하는 그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밤새도록 찬양으로 이미 뜨거워진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이 2019년도에 기도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증거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여러분도 행복해요. 교회가 너무 약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그냥 저절로 좋아하고 너무 적으면 위축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사도의 예를 봐야 돼요. 자, 바울사도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막 썩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교회를 보라고 말합니다. 다 텅텅 비었지 아니했느냐. 한국 교회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서속히 교회가 다 사라지기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예로 들어야 돼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아예 거의 죽었습니다. 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고 와서 보니까 죽었네 하고 시위로 그 성 밖으로 끌어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이상한 도를 전하는 그놈이 죽었으니 이제 교회라는 게 없어지겠지 하고 그렇게 안심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 바울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상한 몸을 가지고 다시 성으로 가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그 성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죽었다, 교회가 썩었다고 말할 때에 우리 평화장로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복음에 합당한 교회, 진리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교회,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일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 주님의 진리가 전파되어지기를 바라고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아낌없이 내 주님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참된 모델,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고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어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바울을 본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저도 정말 이 플리튼 지역 2만여 세대 한인들 리스트 가지고 막 정말 5번, 10번씩도 갔죠. 시온마켓에서 막 열심히 전도했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내가 자랑했으면 벌써 보건방송 가서 간증해야 되고 책으로 써내고 신문에 막 나와야 되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할 일은 내게 주시는 애가 너무 커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내게 화가 있기를 자기를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잘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가정의 자녀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피고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화장로교회도 더 성장하고 진리의 굳건히 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여서 함께 2019년도에 행복을 건축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훈계받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건축해야 됩니다. 교회는 훈계와 양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냥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하면 여러분이 막 자유롭게 살 것 같습니까? 인간은요, 그 정말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나가요. 그냥 잘못된 길로 나가가지고 어느새 은혜도 다 까먹고 사탄의 밥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는 항상 훈계가 있고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믿음이 강해지도록 굳게.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죠. 저는 그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치유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내 자녀의 치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제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감동받아서 전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에게, 내 가정에게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유에 관한 그 특별 집회를 5번, 5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내일부터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훈계와 그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훈계를 잘 받고 우리 성경 말씀으로 서로 나누면서 양육을 잘 받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19년도에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인생에 환란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환란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란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면 환란이 환란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환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나, 그래서 그 환난이 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나의 잘못을 두드려보고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음에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심령에 자꾸 세우고 이러한 가운데 그 사람은 환난을 다 이겨버려요. 고난이 다 물러갑니다.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2019년도에 여러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도 마시고 화내지도 마시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에 채우면 여러분에게 환난 넘어서 더 큰 복.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하나밖에 없는 그 복에 그는 독자의 석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미 예비해놨어요. 그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과정을 통과하겠고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했고 그 고난을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닷가의 뽀리아를 보아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자손 그 이삭에게도 똑같은 복을,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은 많은 환난을 겪어낸 성도에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욥기서에 나오는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저는 모자랍니다. 제 혼자 제 인생에 나아갈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내게 지혜 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다른 누구보다도 앞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은사를 개발하여 이 행복을 건축해야 됩니다. 나의 은사를 개발하여서 나의 행복을 건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뭐 신학교에 가면은요, 배울 때 모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각자 성령의 은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저는 뭐 신학교 대학 때 막 그걸 막 배워가지고 뭐 은사 체크리스트도 하고 뭐가 나에게 은사인가 이렇게 됐는데, 기본 컨셉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하나씩 줍니다. 근데 그 은사는 대개 사람의 자연적인 좋아하는 것, 그 자기의 재능에 덧붙여서 그 분야에서 발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재능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하나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치기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너무 친화력 있게 막 얘기해가지고 막 그런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계산을 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다 합해져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죠. 막 은사대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회계를 보면 될 것이고, 또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섬기면 될 것이고, 막 아웃고잉 사람들과 막 친화력 있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면 될 것이고, 이처럼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찬송을 잘하는 사람은 찬송을 할 것이고, 이 은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할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할까, 이 분야에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 은사가 잘 발휘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대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의 깔보고 뭉개고,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막 비난하고 막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완전히 다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2019년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비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로 잘 섬겨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9편 5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화사뿐이니이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한 뼘 길이 그 정말 짧은 건데 사람들은 그냥 서로 다투고 물고 뜯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육체만을 바라보고 육체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허무하고 허사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만이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영원에 이르는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그 은사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정말 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안 하고 나만 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아낌없이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을 함께 하시고 그런 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2019년도에 평화장로교회와 함께 교회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의 은사를 잘 발휘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2019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막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성령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의 그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절망의 깊은 골짜기가 도드워져서 평지가 되고 대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수목이 우거지는 평화롭고 평탄하고 행복한 2019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